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배달 음식 서비스 많이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5번? 배달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사건 건수도 많을 거고, 보통 오토바이로 하시는데 오토바이 자체가 원래 위험한 것도 있을 거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은 배달 속도도 느려질 거고 그러면 또 산업도 위축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의 힘을 이용해서 배달 관련 수수료를 낮게 측정을 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을 감수하고 생업에 임하지 않나. 배달 수수료 측정이 위험 대비 좀 낮게 측정된 것 같아요. 뭐 법적인 뭐 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마련해야겠지만 일단 수수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드려야 좀 더 안전하게 다니시지 않을까.
저는 업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경쟁을 유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전장치를 더 보완해야 되겠죠? 그 업체에서 보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보험제도 아마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달업체가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런 걸 좀 보완해 준다든지, 회사가 나서들 일이지 그 뭐 본인이 책임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의 근데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그래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외출도 외식도 힘들었던 코로나19 시기에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준 업체가 바로 배달업체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손쉽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는 만큼 배달 노동자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한 곳이 어딜까요? 배달 플랫폼 업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짧은 순간 노동시장 안에 유입된 배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망과 보호망을 가지기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급증한 배달 라이드들, 노동 현실은 어디에 와 있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교연 라이드 유니언 위원장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달 라이더 분들, 우리 주문 안 하시는 분들 뭐 없을 겁니다. 없다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류 이사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산재사고, 우리나라 산재사고 1위 업종이 배달 노동자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배달 라이드가 많아진 건 알고 있지만 산재사고 1위 좀 의외입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우리 산재 통계가 공개된 행정 통계를 본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배달 라이더들의 재해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작년에 그 윤건영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라이더 유니언에서 이런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 2018년에는 41명이던 산재가 2021년에 940명, 2022년에 1837명으로 급증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뭐 이거 자체가 뭐 없던 것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산재보험제도로 편입되지 못했던 라이더들이 보험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많이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동안 빈번했던 사고들 자체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전에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했던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산재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다가 통계 산정에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된 것이다. 산재. 강 교수님, 강태성 교수님.
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방금 전에 류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위험에 많이 노출된 업종인 건설, 광산, 제조업에서 더 많은 산재 승인 숫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배달 라이드의 산재 승인 숫자가 건수가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사실상 위험을 안고 배달을 하고 있다. 또 숫자도 워낙 많다. 어떤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모두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음식 배달 산업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팽창을 했고 또 원래부터 그 재해 규모는 컸다고 보는데 이제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뒤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만 전속성이 폐지되면서 최근 한 3년간 약 100만 명 가량의 그리고 작년도로 보면 약 30여만 명 가량의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 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클 것으로 봅니다. 원인.
네. 그러니까 이제 산재 보험에 공개되는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가 많아졌다고 본다면 실제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뭐 대부분 이제 현재 플랫폼 배달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작년까지 아마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셨을 줄로 알고요. 이제부터 이제 통계가 이제부터의 통계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줄이거나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만 보다가 이제 빙산 전체를 우리가 통계로서 이제 다루게 되었고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네.
구교연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께 이 점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배달 업체들이 많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민 또 우형 우한 형제들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이름을 들어본 듯 아닌 듯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 물론 조금씩 형식은 다를 수 있다면 지금 총 한 몇 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통계에 잡히든 안 잡히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통계가 없다가 그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의 이제 전속성이라는 게 폐지가 되면서
예.
모든
그 내용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든 배달 노동자가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됐고 그게 작년 7월 1일인데요. 그 7월 1일 시점에 한 38만 명 정도
네.
산재보험 가입자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물론 전업도 있고 부업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정도가 대체적인 규모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40여만 명 가까이 된다 이 말씀인 네, 거죠. 네, 네, 지금 네.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 그럼 산재다. 구 위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뭐 이동을 하다가
네, 네.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네. 네.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뭐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단독 사고 혼자서 뭐 넘어졌다든가 뭐 사람을 치였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교통 사고들이 많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산재가 이런 그 사고 말고도 질병도 있거든요.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뭐 폐질환 뭐 이런 질병도 있는데 배달라이더 산재는 아직 질병으로 잡히는 통계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다 사고.
네, 아, 교통사고. 이동 교통상에서의 사고네요.
네네네. 배달 중에 부딪혀서 네.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40여만 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전혀 배달업을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다른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때는 무슨 배달하면 어떤 그 형태의 소리까지도 일종의 우리가 뭐 흉내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40여만 명 대부분이 오토바이로 이동을 합니까?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오토바이를 이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토바이가 네. 가장 좀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보니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주류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예. 권 교수님, 일단은 이제 이 산재에 이제 가입이 되면서 40여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파악이 되고 산재 승인 건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토바이 이동수단의 위험성이라는 건 우리 도로에서 계속 빚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산재 1위에 등록이 됐다는 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위험성 또 어떤 우리가 지금 실태에서 가장 중요한 심각성을 발견해야 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게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이 있고 예방에 관한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직 이 플랫폼 배달 노동에 대한 적절한 법령을 지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예. 보면 새롭게 맞닥뜨린 위험이고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사업장, 사업주가 집에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사업장 내에서의 위험을 이제 통제하는 그 정도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발돼 있는데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2019년 제정된 그때 이제 시행된 거죠. 전부입니다. 2019년 시행된 네. 김영근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거기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최초로 언급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근로자에서 좀 더 포괄적인 보호 대상을 설정을 했고 또 뭐 일정한 안전보건 규칙에 한두 개의 조문을 넣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첫 걸음 단계이죠. 그래서 지금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예. 일반적인 형태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재 그러면 어떤 공장이든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 산업 현장이 있지만 이 플랫폼의 배달 라이더 분은 제각각의 산업 현장이 정말 전국적인 범위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구 위원장님 이 그랬던 이제 전속성이라는 개념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느 특정 사업체에만 소속이 돼야만 산재보험 가입이 주어지던 그 전속성, 전속 네. 데이터, 네. 전속 배우다 이런 개념이 이제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이 배달 업무를 받아도 산재에 이제 가입이 가능한 전속성이 폐지됐다는 의미신 거죠?
네, 다 설명하셨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재보험에 그러니까 뭐 보험 민간 회사에 가입을 하고 얼마의 돈을 내고 사고가 나면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이제 산재보험이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니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달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됐었다면 지금은 배달을 한 건이라도 하는 분이면 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배달 한 건마다 이제 비율을 정해서 비율 금액을 이제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건만 해도 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이제 법정 근로자분들은 사업주가 100% 다 내시는 건데 저희는 뭐 특수 뭐 이런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해서
특고직입니다.
네. 예, 저희도 반 내고 사업주도 반 내고 반반 이렇게 부담하는 거고 뭐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산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뭐 치료비도 받고 뭐 휴업급여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네. 네. 충분한 어떤 보상 부분에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전속성 폐지라는 것은 사업주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험료의 절반을 각 사업주들이 다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 예.
건당.
예, 건당, 건당. 예. 그래서 이제 다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플랫폼이라는 게 다 데이터가 다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배달 라이더 한 분이 예. 얼마.
네네.
또 그 사업주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1.8% 아마 이 정도일 텐데요. 그걸 이제 반반 0.9% 이런 식으로. 예.
유 이사장님, 배달 라이더도 산재사고 유형인데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네.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모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 그러니까 그것이 화학 물질일 수도 있고 안전상의 위험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스스로 사업주 스스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 제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의 사업장 그러니까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비슷한 작업들을 해서 하나의 일련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예. 위험성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었는데요. 사실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일터가 이제 도로이기도 하고 위험 요인을 일으키는 접점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도로 환경, 좀 요즘 많이 얘기되는 기후 위기, 그리고 고객이 가맹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직접 접촉해야 되는 고객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의 접점들이 발생을 하고 예.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동안 되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런 위험성이 높은 직종일수록 어렵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식의 모색을 해가지고 현재 실제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게 이제 이번에 공공운수 노조하고 라이더 유니온하고 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환경관광센터 예. 같이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면서 위험성 평가의 항목뿐만 아니라 이제 체계도 조금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던 연구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해봤다는 이야기는 배달업종 배달 라이더 분들이 위험성 평가에 완전히 포함이 된 겁니까? 아직은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모호성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법상으로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사업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주체는 사업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주라는 개념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인 거냐. 그렇게 되면 사실 배달 라이더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은 또 그 주체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고용 자체가 과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요즘은 이제 노무 제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노사 관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지도 분명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법률상으로 모든 사업을 하게 돼 있지만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자체가 계속 문제시 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한번 극복해보자고 했던 것 자체가 이번에 시도했습니다.
예. 아, 강 교수님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이제 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배달 쪽, 이 플랫폼 빠졌다는데, 그러면은, 화물 자동차, 버스, 택시, 이런 업종들은 위험성 평가에서 빠졌습니까? 궁금해서.
모호한 상태로 돼 있고요. 위험성 평가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좀 안내해 주시면.
설명을 하면,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시시콜콜하게 콤베어 벨트의 안전조치 또는 뭐 프레스의 안전조치 등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되도록 했는데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위험들이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늘었고 그래서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제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그런 필요한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대해서는 말씀 아까 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산안 법령에서 정한 바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아직은 그 사업장 밖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도로상의 노동과 관련된 유해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우리 류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성 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위험성 평가는 사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는 자 정도로 해서 하도록 하고
예.
또 위험성 평가 고시라는 게 있는데 고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적절치 않아요. 도로는 사실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그 사업장 밖 또 노동이 있고 사업이 있다면
예.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그런 조치를 고용노동부가 했다라면 아마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고
교수님께서 궁금한 건 이 위험성 평가가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할 것도 같아서 여쭤봤는데 이게 여기에 플랫폼이나 배달 관련된 업이 또는 운수가 포함되고 아니고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위험성 평가는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사망재해가 작년만 해도 60여 건이 있었는데 배달 노동자들이 예. 그 하나하나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원인을 규명하고 교훈을 도출해서 그 교훈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재해조사가 가장 중요한 위험성 평가의 도구인데 재해조사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방적 위험성 평가도 아직은 명확한 법상의 의무로 돼 있지 않은 거죠.
예. 자, 구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안전 줄 볼 수 없는 게 승인 건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주로 이제 도로에서 일어났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오랜 노동을 통한 발생하는 질환 자체는 사실은 그 비율이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도로상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사고, 산재 건수로 잡히는 게 어떤 유형입니까? 이게 궁금해요.
아, 일단 그 질병 건수가 낮은 것은 아직 그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노동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유발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이제 다른 업종에서 보면 산재 승인이 되고 이런 건수들이 늘어나게 되면 점차 이제 질병 산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달 노동도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좀 더 연차가 쌓이게 되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배달 노동 그 교통사고 우리가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교통사고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교차로 같은 데서 이제 그 상대방이 뭐 신호위반하거나 과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뭐 이런 사고들 많이 있고 뭐 이를테면 오토바이가 갓길을 주행하다가 뭐 갓길에서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고 이렇게 주로 이제 차 대 차 차량과 네. 부딪히는 이런 교통사고들이 도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빙판길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아, 예,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 위에 이제 비가 오거나 그렇죠. 뭐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가 되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바퀴 두 개로 이제 달리는 구조다 보니 예. 이제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서 이제 중심을 잃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넘어짐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 부분도 조금 뒤에 이제 이 이동 수단에 따른 위험성 실제 이제 도로에서 아직 우리 도심에서의 오토바이 이륜차의 운행은 상당히 또 위험스러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걸 하나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류 이사장님.
네.
특이할 만한 내용으로 이제 지금 또 부각된 것이 도로 교통안전상의 요인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배달 앱의 배달 앱과 알고리즘이 주요 위험 요소다.
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앱에서 원하는 걸 확인하려다
그쵸?
또 뭐 알고리즘 상의 어떤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유발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 유발하는 행동이나 사고의 원인들이 그렇게 교통사고로 나고 뭐 미끄러지고 하는 건데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원인이 앱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할당받는 방식 자체가 플랫폼을 통해서 받는 거고 그것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물리적으로 그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들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클레임이 왔다거나 문제 해결할 때도 그것들 앱을 눌러서 한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콜을 수락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전방 주시해야 될 상황들 자체에서 앱으로 그걸 뺏기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형성을 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배달해야 되는 장소, 거리, 그다음에 배달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배달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그러면 특정 시기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상황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싶게 되면 위험 행동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이 안에 수행해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얻어지는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입이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는 더 위험한 사항들 조건이 있을 때 수수료 체계를 바꿔가지고 사람 유입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비가 오거나 뭐 어려운 상황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특정 목적으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급격하게 배달의 숫자들을 늘린다든가 건수들
예.
자체들을 많이 치게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근원이 실제적으로는 각각의 노동을 활동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느냐라는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알고리즘이 빨리 효율적으로 돈벌이의 수단 혹은 이렇게 배달을 많이 받아내게 하는 예. 수단 되긴 하는데
또 속도를 낼 수밖에 네,
그렇죠.
없고
거기에 안전의 개념이 만약에 어떤 변수로 들어가 있을 것인가 알고리즘 구성하는데 그게 아마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 라이더들한테 설문조사를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봤더니만 예. 그 자체가 도로교통상황뿐만 아니라 앱 알고리즘과 관련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네.
그 확인할 수.
류 이사장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고 하는 variable, 이 변수를 사실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걸 좀 강조하시는데, 구 위원장께서 실제로 본인도 그렇고 또 동료들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배달 앱이나 알고리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익과도 또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떤 동선이 네네, 그려지느냐 네네. 또는 또 속도를 더 내야 될 수밖에 없을 테고, 악천후 속에서도 어떤 것을 다 해내야지 그것이 또 다음 추가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실제로 이것이 안전에 끼치는 영향, 또 구체적으로는 특히 어떤 부분들이 더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주신다면요.
뭐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배달하다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면 회사랑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고객의 주소가 잘못됐다든지, 찾아갔는데 고객이 없다든지, 뭐 어쨌든 배달이 갑자기 취소됐다든지, 뭔가 이런 문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이더가 회사에 이제 요거를 처리해 달라,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런 걸 이제 물어야 되는데,
예.
콜센터가 있긴 있어요. 콜센터로 전화를 하긴 하는데 콜센터가 전화가 잘 안 걸립니다. 인력이 아마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채팅을 해야 됩니다. 채팅. 핸드폰에서 이제 도움 요청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지금 고객의 주소를 변경했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런 걸 이제 채팅을 보내는 건데, 문제는 이 채팅을 보내도 답변이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또 걸려요.
그렇겠죠.
근데 이를테면 뭐 지금 같은 저녁 시간에, 소위 이제 저희들 말로는 피크타임인데, 요때 이제 바짝 조금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서가지고 채팅을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객이 갑자기 주소가 변경됐다 그래가지고, 채팅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와서, 그냥 이때 오토바이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계속 틈틈이 핸드폰을 보면서 채팅 답 언제 오나, 답 오면 아니요, 네, 아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튼 누르면서 달렸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렇게 이게 왜 채팅으로 이거를 소통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냥 사실은 콜센터를 조금 더 인력을 더 늘려서 그런 변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조금 더 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운임료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이제 피크타임이고 나머지는 이제 배달료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서 딱 그 밥 먹는 시간, 고객들이 이제 주문이 많이 몰리는 시간엔 계속 이제 뭔가 속도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저도 도로에서 라이더들 보다 보면 이제 막 그 신호도 참 뭐 어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조금 더 바짝 달려서 조금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콜도 그 핸드폰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죠.
예, 이거를 이제 뜨는지 안 뜨는지 이걸 계속 또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강 교수님, 이 류 이사장님과 구 위원장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개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로에서는 가뜩이나 안전을 이게 기울여도 사고 나기 십상인데, 또 뭐 앱도 조작해야 되고 이런 걸 뭐 좀 음성인식이라든지 다른 좀 안전한 수단과 방법으로, 뭐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도 배달 이런 라이더 분들의 상황과 좀 연계지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지요?
네. 뭐 안전을 고려한 인공지능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네.
그래서 이 앱과 알고리즘을 이제 결국은 일을 시키는 건데, 여기서 부당한 이제 노동 행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 그 EU 유럽연합이 어제 유럽연합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침 뭐 이렇게 날짜도 잘 잡으셨는데.
KBS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네요.
열린 토론과 뭔가 관련성이 있었을까요? 네.
하여튼 구글 뉴스에도 보면 한 군데에서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EU 공보관 보도를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 워커스 디렉티브라고
네.
우리말로 이제 플랫폼 노동자 뭐 입법 지침. 입법 지침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지침이 우리로 보면 무슨 고시처럼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입법을 위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U 회원국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EU 회원국들이 2년 안에 이 내용을 반영한 각국의 법률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강행 규정인데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냐면 유럽 전역 500개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4천만 명 이상의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이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영업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게 주고 있고요. 즉 무조건 노동자라고 인정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알고리즘 얘기하셨는데 알고리즘에 의한 해고가 불가하다. 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결국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에 네. 대한 인간의 감독이 가능해야 된다. 아마 당국의 감독으로 보여져요. 제가 규정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예.
당국의 감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 또는 심리적 상태, 개인적 신념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이건 잘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제 차별 금지겠죠.
아.
이들의 뭐 인종이랄지, 내지는 신념이랄지 이런 것을.
유럽의 경우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노동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고, 공보관이 뭐 상당히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들이 그 플랫폼 노동자 보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가짜 자영업을 바로잡고, 이게 뭐냐면 뭐 보고 셀프 임플먼트라고 가짜 자영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면 네. 근로자 보호하는 건 당연하고 그 이제 하여튼 그 소위 긱 이카노미라고 하잖아요. 긱 이카노미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다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규제가 뭐 금지만을 표방하진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뭐 유럽에서 뭐 우리 토론을 의식해서 뭐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무려 이제 4천만 명의 배달라이더라는 것은 우리 한 이제 100배 정도가 되는 인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제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업주도 여러 명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 이 산재와 관련된 부분도 다른 업종과는 매우 다른 특수성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감안한 어떤 우리의 제도적 보안 장치. 결과적으로는 한 명 한 명 배달라이더를 따져보면 상당히 좀 취약한 뭐 약자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걸로 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노사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이런 형태가 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배달 라이더들과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의 관계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기업 측의 입장이 관찰이 많이 되어 있겠죠.
예.
고용 관계를 통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 자체가 사실 들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이윤회 활동을 통해서 빚어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 어떤 노무 관계들이 고용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들 자체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EU 디렉티브도 사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별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고용 관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성 혹은 근로자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건 보호대상 분명히 해야 되고 책임을 가져라는 거고요.
예.
한국에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인 규범이 서 있지 않는 경우에는 무한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기업들, 한 기업, 두 기업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종 전반에서 공동의 문제의 관심사로 갖다 올리고 사회적 위험들에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위험 대처 방법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보호구를 써라. 그렇죠. 예를 들면 정비를 좀 해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어떻게 돌리느냐는 문제들 자체를 어떤 기업은 빨리빨리 이윤을 내는 쪽만 가는데 우리는 경쟁사에서 안전을 집어넣게 되면 수익성상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기준을 같이 만들 것이냐 또 도로교통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것은 그 업종 자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도출해내면 뭐 지자체라든가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또 기상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예. 이렇게 폭염이 되면 그렇다 그러면 이런 때는 결국은 일정하게 배달 노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개 기업 차원에서 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업종 전체적인 수준에서 공동의 문제 관심사로 가지고
예, 어떤 보상이나 보장 제도가 있을 수 있을지.
보상 보장 그다음에 네. 어떤 예방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 자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 자체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시도해왔던 노동자와 같이 했었던 위험성 평가를 한번 시도해보는 체계를 만들자는 거고 그 자리에 이제 실제로 이때까지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그 이유만으로 빠져있던 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들을 같이 책임져 있다는 자세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
네.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구위원장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그 유럽의 디렉티브 이 이제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로자로 본다. 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람이 감독이 가능한 그 수준을 전제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좋죠. 네. 그게 좀 꼭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이제 그동안 뭐 정부 이제 회의나 이런 데 가서 회사들하고 이제 알고리즘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뭐 이를테면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알고리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택시 배정 문제, 뭐 뉴스, 뭐 이런 올리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도 많았고, 뭐 이렇게 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걸 그냥 감춰둬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상식처럼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더들이 쓰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라이더도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정부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는 이것은 다 그냥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런 거예요. 저희는 전체 알고리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기술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오로지 노동과 관련된 알고리즘, 우리한테 업무가 배정된 기준이 뭔지, 운임료가 측정된 기준이 뭔지 이런 겁니다.
네. 네. 큰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기가 속이 되시는데 그 유럽의 경우가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데, 산업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뭔가 추가적으로 좀 제약이 될 수 있는 사항, 또 아니면 좀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다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물건의 수거, 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앱을 살펴보라는 근거 조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진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좀 잘 네.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이제 하위 법령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징적인 조문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행정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고용노동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국감 등을 통해서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그 기존에는 이제 중대재해 조사 대상에서 이 도로상의 산업재해는 빠졌습니다. 중대재해 조사라는 게 뭐냐면 근로자가 사망을 하면 내지는 이제 근로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인데.
약간 중대재해처벌법과 닮아있어 예. 보이기도 하네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뭐 각각 다른 법률입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집행이랄지 적용이 예, 이제 그 책임과 권한의 일체 원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처법이 나온 겁니다. 아, 근데 하여간 이 산안법에도 관계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이 중대재해 조사를 할 때 조사는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조사를 안 하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예.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없다 해서 이제 내사 종결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사 종결은 뭐 그것을 했다라는 게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법적 처벌은 할 수 없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 규명과 교훈 도출 그 수사 내지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는 것은 현행 법령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한 데에는 어떤 그 노동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조사가 우리나라에 없는 게 이제 현재 안타까운 지점이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랄지 또는 일본 등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도출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후의 디렉티브도 그러한 뭐 소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더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6902님. 알고리즘이 위험 요인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고객들의 편리함과 업종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에는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유입되는 모든 노동들의 안전장치를 고려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8812님 배달 라이더가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지만 국민들은 도로에서 배달 라이더의 위협을 받습니다.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데 라이더로부터 위협받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6902님, 배달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라이더들의 불법 운행이나 무리한 주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의 비용이 계속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된다면 더 이상 배달업체와 라이더를 보는 시선이 고일 수 없을 겁니다. 전반적인 시스템과 비용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주셨고요. 9449님, 건당 배달료를 받아야 하니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를 내는 라이더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들에겐 시간이 돈이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포함한 배달 시스템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3083님. 배달 노동자의 세계도 여러 갈래인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 철저히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라이더들도 있지만 도로위 무법자라 불릴 만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라이더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또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배달 라이더 산재사고 위험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구교현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광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달 라이더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도 있고 참 오토바이라는 수단, 그래서 저는 언뜻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이게 차였더라면 좀 이제 뭐 아주 큰 차를 운행하기는 어렵다더라도 작은 경차나 좀 더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면 인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 구 위원장께 지금 뭐 배달앱 그 알고리즘이 위험이 되는 것도 있고 실제 이제 도로상에서 워낙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제 배달 라이더라는 건 대체로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고가 브랜드의 로고가 달려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뭔가를 배달하는 듯한 그 박스형의 오토바이 이륜차를 보게 되면 아 배달 라이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미반이 많고 빠른 배달을 해야 돼서 정말 도로 위에 무법자로 인식될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몇몇 사건이 워낙 이렇게 확대되고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국민들 소비자의 의식에는 도로 위에 무법자 인양 인식돼버린 걸로 보십니까?
뭐 제가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일단은 그냥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오토바이 이륜차가 가해 사고보다 피해 사고가 더 많습니다. 예,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승용차는 가해 사고가 1.5배 많고 화물은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통상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일단 오토바이 이륜차들이 피해 사고가 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하나는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라이더들이 모두가 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잘하고 있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고 여러 경험들을 보면 우리 조합원들도 우리 라이더들도 아, 저 라이더 진짜 문제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좀 이런 거 좀 개선하려면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배달 라이더 하는데 아무런 교육이 없거든요. 교육 훈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허증도 없어도 되고요. 그냥 태어나서 처음 오토바이 타보는 사람이 지금 당장 오토바이 타고 정글 같은 도로 위에서 배달을 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우회전이고 바뀌었는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예.
횡단보도 그냥 타고 가면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일단은 먼저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라이더들도 법을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도로 위에 라이더들이 저도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만 일반 승용차 운전자분들이 저희를 좀 없는 사람 취급하거든요. 그냥 막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막 하세요.
소리 지르고.
네. 그 저희도 그냥 차량입니다. 똑같이 바퀴가 두 개 적을 뿐이지 똑같은 네. 차량인데 그런 같은 도로 위에 공존하는 존재로서 좀 존중해 주시고 그런 예. 교통의 문화도 달려왔으면 좋겠다.
당사자라서 말을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 청취자들의 의견들도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현상에 대해서만 뭐 아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을 봤다 욕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반이라든가 혹은 그것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라이더한테 만 가는 거죠. 사회적 지탄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적 상황이 왔을 때 같이 플랫폼 기업도 어떤 일종의 책임들을 같이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단지 개인의 일탈 행위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플랫폼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랫폼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과속하거나 휴대위반에게 만드는 체계라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일단 봐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체계를 묻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선택한 당사자의 문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회적인 눈높이가 서로 높아져야 되는 건데요. 그 개인에 대해서 눈앞에 보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이렇게 하게 만든 것들에 대한 공동의 책임. 사실 어떤 공동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좀 진전책도 있을 수 있겠죠. 사고일이 준다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산재 발생이 준다든가 했을 때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사회적 가능해진다든가 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도 똑같이 그 원인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나눠서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
이런 제도들 알겠습니다. 제도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오늘 배달 라이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많아. 방금 전에 이제 유 이사장님 말씀대로 뭔가 도로 위에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도심의 차량들 서로의 어떤 운전의 또 능숙도도 숙련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금 전에 유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마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가령 뭐 전국에 40여 명의 배달 라이더들에게 다 아, 어디에서도 이렇게 좀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밝은 노란색 복장에 헬멧에 또 오토바이 안전장치까지 더 장착시켜서 사고율을 줄이는 각종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예,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고요. 약 100여 년간 발전해온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
재해를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이것은 뭐 제가 플랫폼 노동자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원칙이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실수 또는 위반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런 원칙이 유럽이나 뭐 영미의 그 산업안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뭐 법을 집행하는 노동부 당국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취자께서 라이더들로부터 위협받는 시민 말씀하셨고 공감을 하는데 그 이면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의 그 간접적인 뭐 내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지휘 감독 이제 앱이라는 툴을 통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뭐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저는 그 재해 조사가 필요한데 처벌 목적의 재해 조사는 현행 법령의 한계로 인해서 뭐 내사종결로 끝나는 그것인데 그것 말고 국토부가 하든 고용노동부가 하든 라이더의 이제 중대재해만이라도
예.
조사를 뚫어지게 해서 뭐 경찰이 조사하는 건 아마도 뭐 신호 위반 뭐 등등으로 종결을 할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노동의 변수, 노동의 요인이 어떻게 이 사고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예, 파헤쳐야 됩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만 해도
예.
사업용 자동차는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하고 있어요. 사업용은. 왜 사업용은 따로 하고 있냐면 그게 노동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뭐 예를 들면 과로를 했는지
화물 자동차라든지 예.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국민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도로상에서
예.
뭐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후생 노동성에 리포팅을 합니다 너희들 법 바꿔라 내지는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국토부가 하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그 수사 목적의 재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원인 규명과 교훈 예. 도출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뭐 어떤 옷을 입힌다,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깊숙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니 이사장님, 이런 역학 조사의 중요성, 어떤 원인이었는지 우리가 질병이 나도 그것의 어떤 전파 경로 등을 통해서 역학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노동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는데 한 시간 자고 나서 사고가 났는지. 13시간 자고 나서 사고가 난지 알 수 없는데 이런 중요한 걸 왜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사회적 가치 기준, 그러니까 위험 크기를 어떻게 평가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엄청 철저하게 조사하죠. 근데 이제 이게 위험의 크기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산업보건 쪽에서 위험의 크기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위험의 크기는 이제 위험이 크기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될 거 아닙니까? 개선 우선순위. 근데 위험의 크기를 선정하는 건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사건의 중대성이고 또 한 가지 얼마나 자주 발생한 가능성입니다. 빈도가 되는 거겠죠.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망과 중대한 문제를 받겠죠. 이것도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빈번하죠. 빈번하죠. 한 번으로 사망하고 상한 사람은 적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비행기 사고들은 되게 철저하게 그 문제를 조사하는 이유가 한 번에 큰 사고가 나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위험의 크기가 라이더들이 한 사람이 다치고 상하는 문제가 그렇게 빈발한다 그러면 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시선들 자체 그렇게 안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 일탈의 문제로 바라보는데 전체적 크기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 전 사회의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바라보고 다루는 데 있어서 사회적 우선순위의 선정의 문제들을 조금 다각도로 좀 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례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구 위원장님, 어쨌거나 간에 라이더 분들은 일단 배달의 최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강자라기보다는 약자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런데 이제 산재 이 사고가 났을 때 전속성은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업체로 끈당 산재보험의 보상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끈당으로 끈당 하나로 여러 사업 주면 제대로 보상 체계나 적절한 시점 내에 보상 또 가령 배달라이더가 중대 사고로 드러눕게 됐다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되는 겁니까?
네, 산재 보험이 이제 지금 모든 라이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인데 이제 산재 다치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그 하루 이제 일당을 주게 되거든요. 자기 수입의 70% 이렇게 주게 되는데
네.
근데 배달 라이더들은 자기 수입을 책정할 때 기준이 법정 근로자들보다 좀 불리해서 평소 버는 수입의 한 절반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통상 비교해 보면 법정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되거든요. 휴업급여를. 근데 라이더들은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순이 돼요. 휴업급여를 계산해 보면 계산칙이 뭐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하루 일당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붕대 감고 나와서 일해야 되는 일하는 것이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산재보험이 늘어난 거는 좋아졌지만 실제 알맹이는 좀 많이 또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알고리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배민과 같은 경우 그 작년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었냐면 라이더가 음식점에 이제 물건을 픽업하러 가는데 이 시간이 알고리즘이 계산한 시간이 늦다고 판단하면 앱으로 그 팝업을 띄웁니다.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예.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달권이 취소가 돼버리거든요. 확인하는데 확인하고 다시 배달 그 화면으로 돌아오려면 버튼을 총 4번을 눌러야 됩니다. 정확하게 핸드폰을 보고 4번을 눌러야 되는데 달리면서 누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빨리 안 누르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거 위험천만하네요.
위험천만했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라 1년 내내 이야기했는데 안 돼가지고 국정감사의 배민 대표님을 모셔다가
예.
바꾸라 해서 4번 버튼 누르면 되는 거를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바뀌어졌는데 국회에 대표를 불렀더니 바로 바뀌었습니다.
나오시고 나서 한 두 달 있다가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 버튼 네 번을 버튼 하나를 바꾸는데 국정감사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나 참 너무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버튼 한 번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이런 방식입니다. 네.
네. 아니 강 교수님 이게 배달 라이드가 사실은 이 배달 라이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행업체도 있고 또 말씀하신 그 사업주가 또 따로 있고 존재하고 있고 그 사업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배민, 우형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산재 보상과 책임의 문제 좀 뭐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민이 이제 국감장에 불려 나와서
네.
이제 개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인데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저는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계가 플랫폼 기업 내지는 플랫폼 산업처럼 바운더리가 분명한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전속성 폐지로 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산업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예.
배민이 물론 선두주자지만 산업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뭐 단적으로 말해서 아까 제가 제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 조치들은 그 산업계의 자기 규범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규범으로 만드는데 배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따라하게끔 근데 배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소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은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같이 조정해야죠.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올지,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할지 등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항구적으로 되는 것,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한두 개 기업만 뭐 영세하면 또 못하고, 그러면 또 그 틈새를 비집고 또 속도전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산업계가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보상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노력 속에 저는 공제 같은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산재 보상은 기본적으로, 뭐 휴업 보상도 그렇고,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배상까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다쳤을 때도
예.
그런 것들을 플랫폼 기업이 연합하고
붕대 감고 안 나와도 되도록 예,
충분한 배상까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의 형태가 저는 나와야 되고 거기서 자기 규범을 또 집행하는 그런 체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군인 공제나 교직원 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건설업은 있습니까? 건설업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도 하고 요새는 안전활동도 합니다.
네.
그런 형태가 플랫폼에도 필요하지 않나.
류 선생님, 강 네. 교수님께서 한 예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의 경우나 네. 뭐 해외 사례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도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 뭐 우리 같은 이제 유사한 형태의 배달 라이드, 배달업이 외국에도 그대로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배달 라이더의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먼저 이렇게 번창했죠. 배달 문화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제 역수출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뭐 기회가 있어서 뭐 이렇게 국제적인 회의 이야기하는 걸 좀 봤는데 전부 다 다른 상황입니다. 다 다른 상황이고 그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 자체를 노동조합을 가입해서 단체 협약의 힘으로 풀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해외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상뿐만 아니라 예방을 하는 데서도 비용이 다 들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건설업에서 보게 되면 발주사들이 직접 고용은 하지 않지만 발주사들이 산업안전보험관리 비용을 건설 총액의 일정 비율을 떼서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 기업도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건설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이 들 때 산재 예방 사업이라는 것들을 공공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산재 예방 기금에서 합니다. 근데 산재 예방 기금은 결국 산재 보험료에서 일부를 이렇게 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산재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100% 내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배달 라이더들이나 그러니까 노무 종사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료를 절반 납부합니다.
네.
보험 가입자의 지위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의 지위는 그런 보험료의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 보험 가입자 하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기업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 했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는 절반이지만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그런 가입자로서의 권한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산재보험에서 일정 부분 떼서 하는 예방기금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방활동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뭐 이런 것들도 부담하라는 요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구현장님,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 배달, 또, 이동, 또 교통, 이런 상황에서의 사고 많이 나는데, 최근에 제가 접한 소식 중에서는, 배민도 배달료 무료, 우형도 배달료 무료, 쿠팡도 배달료 무료. 이건 지금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아, 일단 그 우형은 배민이고요.
아, 네.
배민, 쿠팡, 뭐, 요기요, 이렇게 다, 무료 배달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경쟁하고 있는데 그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회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탈하는 고객들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저희도 이제 교류하는 자영업 단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점주분들은 배달료를 점점 더 많이 부담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배민 쿠팡이 고객들이 부담하는 배달료는 지금 빵원으로 하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근데 회사는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시점에서는 이 자기들의 이걸 벌충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전가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알고리즘에도
알고리즘에 반영하면서 결국은 라이더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라는 예.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KBS 열린 토론 오늘 배달 라이더의 이 사고 산재 발생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 분께 끝으로 한 30초씩 시간을 주시는데 이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현장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산재가 됐든 어떤 또 제도가 됐든 교육이 됐든 먼저 구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무료 배달에 하는데요. 무료로 경쟁만 합니다. 그 배달 앱들이. 저희는 그런 무료 배달 경쟁 말고 안전을 위한 경쟁을 할 수는 없냐. 좀 더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은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
안전을 위한 경쟁 멋진 말씀이고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여야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안전을 경쟁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이제 모여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자라고 상도 차원에서 서로 이제 자기 규범을 만드는 거죠. 행동 강령 비슷한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회를 만들든지 공제에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는 그 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유 사장님, 라이더들의 안전, 바람직한 노동 환경 어떻게 될지 한 30초.
네, 그 핵심은 위험이 존재하는데 위험에 대한 책임들을 누군가 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이런 겁니다. 디젤 차만 운전해도 다 환경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기업은 플랫폼 기업도 또 라이더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마땅하게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같이 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책 또 관련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도로 위에 안전이 구현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